네, 어제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제가 참 이스라엘, 참 그리고 참 포도나무, 참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예배라는 말은 거짓 예배도 있고, 참 이스라엘의 말은 거짓 이스라엘도 있고, 또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참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또 복된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지나야 했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고요, 배고픔을 경험해야 했고요, 수많은 대적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그 가나안 땅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민수기는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평탄하고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산상수훈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쉽죠. 듣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것으로야 뭐 누구든지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말씀대로 사며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철저한 요구사항에 순종하며 그것이 좁은 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라. 그래, 쉬운 게 아니죠.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 노력하라, 힘쓰라라고 이렇게 누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애써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좁은 문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힘쓰고 노력해서 일부러 그 십자가 지려고 하고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쉬운 길 놔두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쉬운 길 놔두고 왜그 광야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길을 거쳐야만 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그냥 여기 고센에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지중해 길을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 가면 금방 갈 것인데 왜 우리를 하고 이렇게 뺑뺑 돌게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그 노예 습성,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한 훈련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였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광야를 가게 하냐고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늘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좁은 길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 쉬운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 하실까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쉽게 쉽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눈물 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애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 바라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면 굳이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겠습니까? 주님 간절하게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 십자가 좁은 길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좁아터진 이 길이 힘들다고 넓은 길에 들어섰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이르기 전에 속히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좁은 길이라 해서 맨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때그때마다 또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려운 길 같은데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니까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 해서 항상 힘들고 항상 고달픈 길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아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아 참 복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쉬운 길만 이야기합니다. 쉬운 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다 해서 그게 복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정말 잘 박힌 것처럼 정말 찌르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거기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씀만 크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찌르는 말씀, 채찍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들을 기가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칭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 교훈과 책망의 말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특히 좋은 말씀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28장 2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그게 얼마나 70년이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딱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겠습니까? 아,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딱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자, 한번 그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3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그렇게 버려두겠어? 2년 만에 아마 돌아올 거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막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냐를 심판하십니다. 자, 거기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감해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칭찬하면.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화가 있다. 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찌르는 채찍처럼 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고난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을 권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아, 너가 이 길을 가면 정말 복된 길이야. 너는 참 행복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계속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말씀.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기에는 이단들을 포함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솔깃한 말에 넘어가 미혹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그 솔깃한 말에 미혹해버리고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재림 때의 재림 징조로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자 우리가 솔깃한 가르침에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 어떤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골라 읽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읽으려고 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찌르는 채찍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골고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고 보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밝혀준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천국문에 들어선 자라면 분명 내 삶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 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4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절부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끝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열매의 첫 번째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고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온다. 열매, 물론 삶의 열매, 다양한 열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열매는 내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으라. 내 마음에 선을 쌓으라. 그 선 쌓은 것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어서 37절 말씀. 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말로 심판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이 주님이 들으시는 말이 되어서 민수기 14장 28절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말이 악한 말이 되면 악한 말대로 주님이 시행하실 것이고 선한 말이 되면 선한 말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결국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던져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거짓 행하는 자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미혹하는 그 표적 미혹하는 자들이 유황으로 붙는 불에 던져지고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요즘 내 삶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가 입에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나 이 말이 악한 말이 나오면 결국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달콤한 말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한다면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양심이 화인마자 굳은 말씀이 들어가도 그 찔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의 불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면 어찌 그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좁은 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걷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이 거기에 해결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신명기 1장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걷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능히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것을 믿고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그 십자가 길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그런 복된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